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 후에 우리 10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왔습니다. 상처가 별이 돼요. 제 안에도 시적 감성이 있습니다. 간혹 저를 강하게 보이셔서 본다고 하셔서 저도 이런 감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이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시를 봤는데 스카가 되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스카가 뭐냐면 상처예요. 그리고 별이요. 뭐죠? 스타예요. 근데 스카에서 S-C-A-R인데 시를 T로 바꾸면 뭐가 되죠?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데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목은 한글로 여러분들 위해서 상처가 별이 되었지만 제 마음의 제목은 스카가 스타가 되는 길 뭐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알게 모르게 또는 원치 않게 뭘 받고 살아가냐면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그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이 상처를 어떻게 덜어낼까, 어떻게 회복할까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지요. 열심히 치유하고 열심히 상처 치유하고 열심히 다독거리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의 반복이냐? 아프고 낫고 아프고 낫고. 여러분 이거는 나은 게 아니죠. 나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럴 거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맡겨봅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건 내가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어.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이 흘러버렸어. 그래서 이 아픔은 내 안에서 딱딱한 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낫기를 포기해버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차라리 나는 희망고문 하지 말자. 이 상처가 나을 거야. 이때는 곧 쉬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난 희망고문 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도 두지 않고 왜냐? 소망 품은들 계속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은 광해 같은 세상, 어차피 상처가 가득한 세상, 그러니 상처받는들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현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 아픔의 시대예요. 아픔의 시대. 그 아픔이 너무 증폭되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떠한 시대까지로 치닫고 있냐면 분노의 시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애로움에 가득하고요. 타인에 대한 악한 감정과 화만이 막 가득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변해져 가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아픔 때문에 그래요. 아픔이 없는데 사람이 분노를 저지릅니까? 분노를 품습니까? 아프니까 그 아픈 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게 분노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너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냐면 그러한 이 아픔과 분노의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무턱대고 교회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그 아픔을 다독거려줄 줄 아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분노와 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괴시키는 이 땅의 분노를 그치는데 우리가 한 줄기 빛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아픔과 그런 분노의 시대인 우리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대에도 그러한 우리를 세우시듯이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모세지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아므람, 그 다음에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부모 속에서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냐면 80세에 출애굽 시켰지요. 그러면 400년 노예 생활 했으니까 이때는 약 노예 생활한 지 약 320년이죠.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3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냐? 종살이 했습니다. 32년이 아니라 32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아주 역사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요셉을 모를 리가 없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애굽의 애굽 총리였고 거의 이 애굽이 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케 하셔서 그 애굽을 망함에서 건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누구의 조상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민족적 자긍심은 다 사라지고 지금 무슨 시대를 사냐? 종살이의 시대를 살아가요. 노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쉬울까요? 부자였다가 가난해지고 지위가 높았다가 지위가 낮아지고 그래서 강등되어지고 뭔가 제명되어지고 면직되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 몇 개월, 그 몇 년을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였고 풍성함과 부여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3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아픔이죠. 우리 조상의 최초의 애굽의 시대는 어땠냐? 풍성과 부여와 또 지위와 명성과 모든 것을 누렸던 시대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320년이 지난 우리 후손들의 모습은 뭐예요? 거기에서 벽돌 만들고 있고요. 흙을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된 입장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화가 일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과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웠겠습니까? 서로 니깡내깡 하면서 살았겠지요. 서로의 아픔을 서로 보듬어주지 못하고 그 아픔 때문에 서로를 찌르고 공격하고 그 분노를 품으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있겠느냐? 아야 이제 하나님은 주무신다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마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부족한데요. 그러한 것만 해도 버거운데요.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이며 출애굽기 1장 22절에 어떠한 왕의 명령이 떨어지냐면 1장 22절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그 상처가 막 그냥 막 폭발했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꾸역꾸역 숨만 쉬고 살아가요. 그런데 청천 병력과도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뭐예요? 남자를 낳으면, 즉 이스라엘이 번성했기 때문에 애굽이 견제하기 시작한 건데 그 견제의 방법을 뭘로 했냐면 남자 아이를 다 죽이는 걸로 그 세력들을 약화시킬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애굽 왕 바로가 내리지요. 하루하루 숨만 쉬는데 이제는 자식이 태어나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봐서 남자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이제 이 민족의 공동체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서 있는 거죠. 민족의 뿌리가 다 뽑혀 나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통곡하지 않습니다. 왜냐? 분노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요,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버린 자식처럼 고아처럼 살아가겠지 라고 하는 것이 이 민족들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모든 대다수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탓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 포기하고 현실에게 모든 것을 내어맡긴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년 동안 무엇하고 계셨냐?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장은 그 오랜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 가운데 다시 본인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함이 없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공동체 속에 이제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다고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오랜 침묵을 깨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멸망의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혈통이 단절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거의 클라이막스 최고조에 이를 때에 오늘 2장 1절 레이 가족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기 백성 또 자기의 구원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자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제 수많은 아픔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자 했던 내 안에 있는 이 단단한 껍질들이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것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속에서 다 끄집어내져서 이 상처가 오늘 치유되게 하시고 이 상처받은 내 심령들, 이 내 상한 심령들이 오늘 다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의 스카, 나의 상처가 하나님 저 하늘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오늘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총, 성경에 기록된 몇몇의 사람에게만 주셨던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하나님 내가 겪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모든 내 눈물 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별처럼 빛나서 이 땅에 어느 땅 위에서 하나님 하나의 별로 이 땅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로 이 말씀 속에서 본인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라는 한 사람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한번 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창출애굽기 2장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시작하셨냐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용기가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근데 이 말씀 전에 하반절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여자들에게 장가들어. 근데 이 장가들어는 결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아므람과 요게벳 세계는 누가 있었냐?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지요. 어? 자식이 있는데 뭔 장가들어. 여기에서 장가들어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냐? 부부관계를 냈다라는 거죠. 부부관계를 냈다라는 뜻입니다. 결혼했다가 아니고요. 이미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자식을 낳으려고 장가들진 않지요. 언어상으로 이 뜻은 뭐냐? 부부가 은밀한 그들만의 육체적 대화를 나누다 해요. 여러분, 이미 신생 남아 살해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란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를 안 낳겠지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다 한들 내 손으로 그 아이를 나일까지 버려야 되는 그 아픔을 누가 겪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처투성인데 누가 제 발로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겠느냐 이거죠. 없지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피임하겠지요. 피임의 방법은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 낳겠지요. 왜냐? 내 손으로 자식을 버리는 아픔을 내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 시작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뭐예요? 생명보존의 역사를 위로하여 그 둘만의 은밀한 육체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너의 쉬를 통해서 지금까지 멈추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혹 나의 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여실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한나의 기도와 비슷한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무엘을 구했던 것은 그것은 단순히 자식을 원하고자 했던 어미의 심정이 아니에요. 그냥 복장 터져서 하나님 앞에 자식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니 이 영적인 불임시대인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하나님 누군가는 이 영적 불임기인 사사시대를 끊어야 할 인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혹여 내 태를 통해서 그 아이가 이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영적 불임기를 끊을 그 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옵소서가 한나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을 어디다가 바치죠? 하나님의 성막에다가 바치잖아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 뭘로 축복하세요? 나중에 다섯 명의 자녀를 더 주시죠. 그 태의 열매는 누굴 위해 바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치는 성전의 성전지기가 되게 하고 진짜 자식은요? 그 뒤에 다섯 명을 주신다고요. 이남 삼녀를. 그 기도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오늘 내 이 여자 이 요게벳도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남편 아므람과 한 육체적 관계를 갖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혹여 하나님이 내게 임신을 하게 하시고 태임을 열어서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추적 인물로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어쓰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신다면 내가 이 자식 하나님께 바칠 때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장가 든다고 다 임신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장가 들었더니 뭘 가져가셨냐? 2절에 임신하게 하셔서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 용기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야 용기 있다. 와 담대하다. 아니죠. 왜 그런가? 이게 왜 아니고 이건 용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첫 번째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용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왜 이게 용기가 아니고 믿음이냐 그러면 용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조엘 오스틴이 말한 것처럼 긍정의 힘 또는 최근에 올림픽에서 박상혜 선수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할 수 있어 I can 이거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이 말했던 긍정의 힘 그거 되게 성경적인 것 같죠? 비성경적이에요. 긍정의 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심리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상담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사회학적이냐고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지 내 감정, 내 의지 또는 내 뭐 심리학 또 어떤 사회과학적인 그러한 상담학적인 게 아니란 거죠. 그리고 더 분명하게 왜 이게 용기가 아니고 믿음이냐. 여러분 지금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해야 해요. 왜요?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람이 죽일 거니까. 그 사람이 내 자식을 죽일 생명의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칼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대다수의 지금 모습들이에요. 두려워 벌벌 떨어요. 피임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식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장가 드는 육체적 관계를 하지 말 것인지 지금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다른 상처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그 명령 뒤에 바로 부부관계를 맺어요. 이런 이게 용기가 아니죠. 이것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 이 태의 열매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이 태의 열매로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에 역사하시냐? 용기 있는 자들의, 그래서 용기가 막 충천한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은 용기가 아니라 어떠한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장가 들게 하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뭐까지요? 석 달 동안 그 자식을 품게 하잖아요. 그 용기였으면요 그는 아마 석 달을 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요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행동은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서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엄청난 신앙적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일이 발각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온 가족이 죽어요. 자식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 지금 내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과감하게 장가 들고 임신하고 석 달 그다음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뭐 하기까지 하셔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품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거죠. 풍전 드나 같은 아버지 바람 앞에 등불이라도 그 심지를 꺼요 안 꺼요? 끄지 않으시죠. 곧 이제 꺾일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갈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꺾지 않으시고 그 갈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것을요 어디서 또 발견하냐면 왜 이게 믿음인 것을 제가 확신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니 용기 아니면 용기 충천 아니면 믿음 대박이겠죠. 근데 용기 충천이라 하지 않고 믿음 대박이라고 그래요. 어디에서요? 첫마디에서. 뭐로요? 믿음으로. 투페이스. 영어로는 투페이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뒤에 뭘로? 제일 앞마디. 믿음으로.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본 이 출애굽기 2장의 기사는요. 모세의 부모가 무엇으로 이 결정과 이 결단과 이 신앙적 모험을 했느냐? 믿음이다. 그러니 믿음만이 뭐 할까요? 믿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뭐 하는 거죠?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늘의 천국의 보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히 용기, 단순히 막 뭔가 배짱, 뭔가 깡가구 이런 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미 이 세상은 뒤비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용감한 자의 50%는 뭐냐? 무식해서예요.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가 들고 임신하고 아들 낳고 석 달을 숨기는 이게 과연 그 무식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3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요. 엘로힘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도저히 숨쉬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그 땅에서조차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신하, 이 신생아 살해 명령 앞에서도 과감하게 장가 들고 과감하게 자식 낳고 과감하게 석 달을 숨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지 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 하나님, 나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숨만 쉬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이 자리가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 서 있는 곳에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질고가 되었건 마음의 상처가 되었건 내 안에 있는 그 힘과 걱정과 염려가 있거든 하나님 오늘 내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치유되어지고 떠나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한 번씩 실수하시더라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막 믿음의 경고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냐면 가끔은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맞나요? 내가 한 번쯤 믿음 좋다 할 때 실족할 때가 뭐냐면 내 방법을 할 때 아이성 전도처럼 그거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요. 믿음도 충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있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내 가정 평안하고 와 이런 거 없어요. 진짜 구원 열차를 막 탄 것처럼 막 KTX 탄 것 같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내 안에 드는 객기 뭐냐? 내 방법대로 해볼까? 그러면 반드시 어떠냐?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서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결돼야 돼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내 방법을 하잖아요. 아무리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다 한들 여러분 그 자리에 승리의 역사는 없어요. 목적이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그 목적대로 내가 서 있다 그러면 방법도 선하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석 달을 키우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게 있겠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보면 아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모세를 버리는구나. 아니에요. 모세를 버린 게 아니라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의 방법으로 뭘 준비하냐? 바로 갈대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뭘 바르냐?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하게 하고요. 나무진을 발라서 견고하게 갈대상자를 지키지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면서 이런 수고를 할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요 유기가 아니에요. 키우다 못하니까 버린 거네. 믿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버렸네. 이것이요 오늘 이것이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다 나중에 믿음 생활 하다가 빠져나갈 구멍 하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다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 이게 육이라 그러면, 이게 버린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할 말이 없죠.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육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오늘 이 갈대 상자를 원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고 해요.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 테바가 세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이걸 테바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그것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테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언약궤, 법궤, 그것도 뭐라고 하냐? 테바. 셋 다 테바. 그리고 특별히 갈대 상자도 영어로 아크, ARK.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도 영어로 ARK, 아크.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갈대 상자가 창세기 쓰였던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로 쓰였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악한 시대를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지요. 물로 심판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여덟 식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테바예요. 노아가 만들었던 테바. 그러면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든 이 테바, 갈대 상자가 똑같은 거죠. 나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기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듯 정성껏 역청으로 나무진으로 이 테바인 갈대 상자를 만들어 자기의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그 아들 거기에 고이 담아 띄워 보낸 거지요.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이 모세를 살려서 이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종살이를 끊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로 뭘 만든 거예요? 노아처럼? 테바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또한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테바. 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 테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곧 누구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테바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테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무동력이에요. 무동력.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엔진이 있었습니까? 부릉부릉 엔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노아의 방주에 핸들을 만들었다는 거 들으셨습니까? 노아가 핸들을 만들었는데 좌로 우로 몇 규빗이요? 있습니까?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요 그냥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대로 창문 구멍 내서 호흡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를 운행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역사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흐르게 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150일 동안 비가 창이날 동안에 그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서 온갖 악취 속에서 그들이 그 악취에 죽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셨겠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어디에 다다르게 하시죠? 아라라산에 다다르게 하셔서 그 땅에, 그 아라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새 시대를 노아가 열었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아라산에서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부릉부릉 시속 90, 80, 100 밟고 자기가 속력 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운행한 게 아니고요. 노아가 운전한 게 아니고요. 좌로 우로 좌연으로 15도, 우연으로 15도 전선적으로 직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에만 올라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니 아라산에 인도하신 거죠. 오늘 모세의 테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갈대 상자 안에 핸들이 있었겠습니까? 3개월 된 모세야, 네가 운전해서 가거라 했겠습니까? 한번 악셀 밟는 기분이 어떠한지 내가 악셀을 달아줄 테니 한번 악셀 한번 밟아보거라 했겠습니까? 없어요. 물길의 속도 따라 흘러갔고요. 물길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결국 누구의 손에 들어가죠?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죠. 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갔으니 살았지.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잡혔으면 모두는 죽었겠지. 노아를 선한 땅, 좋은 땅, 토부한 땅, 아라산에 인도하시듯 이 테마 또한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 보내요. 그곳에서 뭐 하겠습니까? 물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건진받은 자 모세가 되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어디에서? 테바에서. 어디에서요? 무동력, 동력이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리 하면 저리 하고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유일해요. 뭐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핸들 잡으니까 안 되고요. 내가 악셀 밟으니까요. 교통사고 나고요. 내가 속력 내야 할 때 내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가 안 나가면서 불순종하는 거지.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알아서 태반을 갑니다. 어디로요? 좋은 거 좋은 것으로. 축복의 땅 축복의 땅.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 축복, 그 땅,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거든요. 뭐 할 때예요? 그냥 그 테바에 올라타기만 하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 다시는 내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80%, 90% 그게 이것이 아마 그런갑다 싶을 만큼 경험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갑다 싶을 만큼만 경험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니까 또다시 용수철이 제자리에 돌아가듯 다시 내 방법으로 돌아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길 때는요 100% 맡겨버려야 돼요. 100%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신 것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내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좀 비속어인데요 내 겐또 굴리지 않습니다. 내 일이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왜? 굴려도 안 될 걸 아니까. 아는데도 그걸 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죠. 어찌 내 방법대로 하면서 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무지한 자죠. 그 사람이야말로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지혜를 배워야겠지만 무엇이 정말 지혜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테바에 올라타셨으면 왜 핸들이 없노? 왜 악셀이 없노? 왜 브레이크도 없고 클러치도 없노? 왜 창문도 없노?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냥 거기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그의 누이 아마 미리암일 겁니다. 그가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냥 떠내려 보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테바 하나님의 갈대상자가 어떻게 역사할지를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방법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계속 따라가야죠. 따라가니까 그게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됐지요. 그리고 아무리 바로의 공주라 할지라도 그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 것을 안 이상 애굽 여인의 저지를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히브리 여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통해서 뭐예요? 제가 히브리 여인을 압니다. 저지 이렇게 팅팅 불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어오니 제가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더니 바로의 공주와 대면하게 되었고 그 바로의 공주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듣게 되었고 듣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동생을 위하여 자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일하셔요. 누굴 통해서요? 누군가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일하셨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볼 때, 모세를 볼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에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입니다. 노예의 자식이 불쌍히 여겨집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바로는 사단의 왕국이에요.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단의 악한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 사단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 같습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역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로의 공주가 마음이 착하고 뭐 신사임당보다 천만배 만만배 착해도 이 히브리 남자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기대함으로 태바 속에 그를 띄워보냈고, 과연 이 태바 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사람을 보낼 때에 그 누이 미리암을 보게 하셨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 움직여 불쌍히 여겨 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사용하시냐? 원수까지도 사용하신 거죠. 원수의 나라의 딸 바로의 공주까지도 쓰시지요. 메대 바사의 나라 고레스 왕의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유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이든 이방 나라의 공주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수가 되었던 불신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하나님은 다 들어 사용하셔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불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를 불문합니다. 어디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떻게든 일하시고 어디서든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많으시죠? 아프죠?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지무지 찌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하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스카, 나의 상처가 하나님 저 하늘의 별이 되게 하옵소서, 스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자 하나만 바뀌면 스타가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지 20년, 30년인데도 그 앞에 있는 C라고 하는 철자가 하나님 T로 바꾸어질 조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게 하늘의 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하늘의 별이 되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세계를 마음껏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